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힌트는 주보에 있는데. 네.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네. 1986년 8월 20일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제가 드림교회 처음 와서 주보를 봤는데 주보 앞면에 제 생일이 써있는 겁니다. 교회 설립일이. 네. 교회 생일과 아마 사역자의 생일이 같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평생 제 생일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매주 주보에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기엔 이렇게 좀 연약해 보이지만 제가 3.8kg로 태어났어요. 3.8kg로.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주 우량아로 태어났고 어머니께서 여자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 보건소에서 저를 힘겹게 낳으셨습니다. 한여름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 드림교회가 세워진 그 시기에도 아마 아주 더웠을 것입니다. 97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직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드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내일 뭐 선물은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오늘 사건은 5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여러 가지 논쟁들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능력의 논란은 그러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언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까? 네,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가십니다. 헌데 어떤 명절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절기를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게 정확히 명시를 안 하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명절이냐가 아니라 명절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뭐 칠칠절, 오순절 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시간이 유대인의 명절이고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유대인의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시기에 일어났다는 그 시간적 상황을 요한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적 배경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장소적 배경입니다. 양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사 때 쓰이던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즉 앞서 그 시간적 배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뜻 자체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은혜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배경과 장소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때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과 관련된 장소인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베데스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병자, 맹인, 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병을 고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병이 고침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접하신다면 당연히 은혜와 관련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얼핏 보면 네, 정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 있죠. 병고침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고 천사도 등장하고,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선착순입니다. 여러분, 선착순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네, 결단코 선착순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은 철저하게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편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 먼저 온다고, 일찍 온다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면 혹시 얼마나 이상한 것이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맨 앞에 나온 사람부터 순서대로, 일찍 나온 사람부터 은혜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주겠다, 선착순으로 주겠다, 그렇게 되면 아주 교회 예배 시간에 다들 일찍 오시겠죠? 다들 앞에 앉으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4절에는 물이 움직인 이후에, 물이 움직인 이후에, 그것도 가끔입니다. 가끔, 뭐 주기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라 가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물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쌓이겠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2등, 3등, 아쉽게 1등을 못해서 병이 낫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쌓이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 화가 나고 그 사회와 시스템, 뭐 구조, 제도 등등 모든 것들에 화가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에 대한 원망도 생기겠죠.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 그것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그 대답은 네,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게 흔한 대답일 텐데 그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그러한 불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대답하는 것이죠. 나도 은혜를 받고 싶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병을 고치고 싶은데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아직 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 원망과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고 도움받고 뭐 사촌에 누가 도와주고 뭐 좋은 정보를 얻고 다 도움을 받아서 잘 됐는데 나만 그렇지 못하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베데스다가 이름의 뜻대로 은혜의 집이라면 이런 것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를 보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선착순입니다. 그 숫자 안에 들어와야지만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수를 이용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선착순을 이야기하고 그 뒤로는 구원이 없다,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착순이 꽉 차니까 그 이후에는 시험을 쳐서 위에서부터 성적을 매기죠.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두 가지를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선착순과 경쟁이 넘치고 있는 곳입니다. 선착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고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성경의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든지 맨 마지막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진리가 아닌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이 은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습니다. 무려 38년입니다. 저는 아직 38년을 다 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 생일을 알려드렸죠. 1986년 네, 8월 20일. 만으로 아직 33살입니다. 38년을 오직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반 이상 가까운 그 오랜 시간을 오직 먼저 들어가기 위해 다른 걸 할 수도 없습니다. 왜죠? 물이 가끔 움직이니까 그 물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움직이나 움직이면 들어가야지 하고 38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낫고 싶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곳에 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병자가 그 못에서 나을 수 있습니까? 그 누워있는 그 병자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 베데스다 이야기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넘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 병자가 그곳에서 선착순으로 첫 번째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병자는 그곳에서 절대 병 나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곳에 혼자 이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나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1등을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여기에, 이곳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있겠습니까? 이곳 말고 다른 곳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만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가 그곳에서만 나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 머리로도 지혜로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명예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에서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은 행복은 있겠지만 곧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돈 앞에서 모이고 명예 앞에서 모이고 권력 앞에서 모이고 세상의 성공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 모여 있는 것이죠. 내 학업, 결혼, 취업,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만 해결되면, 내 자녀들만 성공하면, 내 부모님만 안녕하면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나에게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긴 이후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는 그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는 우리가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눈앞에 성공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하셨거나 앞으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못 앞에 병자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이곳이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앞에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베데스다를 떠나야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진정 낫고자 했다면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38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취했어야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고 행동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익히 경험하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기쁨인 줄 알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 못 주변을 못 떠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환 전도사님이, 김동환 전도사님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교육재정에서는 저만 이렇게 혼자 있습니다. 오늘 제 생일도 아시고 저의 결혼에 대해서도 아시고,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서 저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를 3.8kg 낳으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도 전화만 하시면 결혼 얘기를 하십니다. 저기 뒤에 우리 청년부가 앉아있는데 청년부 아이들도 저만 보면 이야기를 하고, 네. 처음에는 전혀 조급하지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계속 고민하고 조급해하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다 지나면, 저도 만약에 결혼한 후에는, 그래, 그때는 뭐 그랬지, 뭐 언제 할지 몰랐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가 학업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그것만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지나고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학업이 끝나고 나면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취업이 끝나고 나면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결혼이 지나고 나면 자녀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알지만 우리는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에 눈과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혹시나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곳에서 38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지만 은혜가 없고 잘못된 선착순 같은 진리가 있는 그곳에 정말 진정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병자는 심지어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자신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이 가짜 은혜인지 모르고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주구장창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좋은지 아니면 저 다른 세상에서의 하루가 좋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한다고 한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실까요? 당연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기도하러 오시고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기도하고자 왔느냐? 네가 예배하고자 왔느냐? 네가 찬양하고자 왔느냐? 네가 말씀 듣고자 왔느냐? 네가 낫고자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했다면 그곳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왜 거기 있느냐? 왜 잘못된 은혜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예배하러 왔느냐? 네가 찬양하러 왔느냐? 네가 기도하러 왔느냐? 우리에게 왜 물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찬양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짓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평생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느냐? 네가 찬양하고자 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네가 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 은혜가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유일한 희망 같았던 그곳을 예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떠나는 그것이 그 병자가 낳는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으시고 물으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짜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 은혜라고 그것이 베데스다라고 믿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라고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음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자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그 물음에 네가 은혜를 사모하느냐라는 물음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가짜 은혜,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눈을 돌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